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말씀이 이제 끝나면서 성찬식으로 들어가서 성찬을 나누는 날이죠. 주님의 그 은혜 또 사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마음의 집중을 더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앞에 네 권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네 복음서에 모두 다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향유를 들고 나가서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표시하는 표현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에도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이제 그런 그 문맥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사뭇 이제 장소도 다르고 또 줄거리의 흐름도 조금 좀 다른 문맥이지만 이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사랑의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가 기록되고 있죠. 세 복음서에서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좀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나드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비싼 말하자면 향수였습니다. 한근이라고 했는데 한근이라는 것은 또 성경의 다른 용어 단어로 단위로 얘기한다면 리트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약한 0.45kg, 0.4kg 정도 한 파운드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요 정도 되겠죠? 네, 좀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듬직한 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놨더니 그 향내가 온 집안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향기가 이제 충만한 그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향수를 보통 한 번, 두번 이렇게 뿌리기만 해도 그 굉장히 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 병이 통째로 부어졌으니까 그 집안에 얼마나 그 향내가 진동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향기가 충만한 이 집안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이제 쭉 2장부터 이제 기록되어 왔던 그 일곱 개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일곱 개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죠.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이제 물을 대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이제 막 이제 난감해하고 있는 처지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기르오라고 하시고서는 그 물을 전부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죠. 참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한 이제 포도주의 양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잔치답지 않죠. 그것도 그런데 최극상의 포도주가 풍성하게 그 잔치에 이제 있었다라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라는 상징을 사용하신 거죠. 포도주라는 것은 삶의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미미할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부요함, 풍성함은 결국은 그냥 그것 양적으로만 많은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차원이 바뀌는 그런 새로운 삶의 최고급의 삶이 열린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마리아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말 너무 비싸서 아까워서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그 최고급의 그 향유가 다 부어졌을 때 그 향기가 가득 찼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같은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것은 이제 이 전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이제 소생하는 사건이었죠. 마리아가 거기에 분명한 증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살려내는 예수님을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증거를 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된 거죠. 말하자면 자신의 오빠가 새로 태어나서 그냥 또 그러다가 너무 뭐 속된 말로 빌빌하다가 그냥 또 다시 죽었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그 위험성이 있는 기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 우리 뒤에 보면은 12절, 13절, 14절에 아 죄송합니다. 10절,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 오빠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냥 생명만 한 번 더 얻은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삶이 바뀐 것을 보고 나니까 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이라는 게 저런 것이로구나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감동이 이 여인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가능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정말 그녀의 인생에 이런 더 큰 삶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집을 찾아오셨을 때 지금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 이 사랑 이것을 내가 다 드리고 싶다 이런 어떤 헌신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거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새롭게 가지게 된 어떤 신앙에 의해서 변화된 그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헌신이었죠. 말하자면 그녀의 인생이 향유가 그 집안에 충만했던 것과 같이 참으로 자신의 삶의 극상의 그런 어떤 가치들이 내 삶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을 내가 펼쳐낼 수 있구나 한다라는 그러한 그 사실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 향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비범하죠. 예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을 몰두하고 또 깊이 바라보고 또 그분께 매료되면 그분이 바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내리게 되죠. 굽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헌신의 행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향유를 붓고 그 발 아래로 몸을 굽혀서 자기 머리로 발을 닦아드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낮은 비천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기억될 만한 그런 위대한 헌신의 사건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무렵에 이제 6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이라는 뜻이죠. 이 시기가 오기까지 예수님께 그 누구도 이렇게 큰 사랑과 헌신으로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의 감동받고 행한 아름다운 헌신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각,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이 시각,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와 같이 이 기록을 읽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여인에게 임했던 감동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죠. 향유를 붓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제일 우리가 특징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말할 때 내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보상을 바라고 어떤 값을 지불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죠. 마리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모함, 낭비로 여겨질 정도의 아주 정말 다른 사람은 쓸데없다, 이런 허비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정도로 주님께 드리는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태생부터 이런 사랑의 소유자였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의 인간이 아가페 사랑을 태생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한 이제 그 구절들이 뜨문뜨문 나옵니다. 주로 이제 많이 이제 권면을 받고 또 징계를 받고 또 이렇게 많이 정말 그 죄로부터의 그 회개에 대한 그 메시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나를 아가페 사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말씀하시는 성경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세 시절에 광야의 초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초기 삶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무엇을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막을 짓겠다라고 모세가 공포했을 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다 그 성막, 그 비싼 그 성막에 비용들을 다 쓰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풍성한 예물이 이제 거쳐졌었습니다. 그때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가페 사랑의 실천자들이었죠.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은 광야 생활이 한 8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난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2절 예레미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청년의 때, 신혼의 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야의 초기, 그 하나님과의 허니문 피어리어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 그때의 시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그 정말 넘치고 애틋한 그 사랑, 그것을 성경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당신을 향해서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했던 그 사랑, 아가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할 때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이제 제가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마리아 사이에 아가페 사랑의 교류입니다. 서로 내어주는 사랑의 당사자들이 정말 참 사랑의 교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그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글로 읽어서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참 많은데 우리에게는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좀 보셔야 하죠. 예수님은 물론 마리아도 서로 상대에 대해서 어떤 소욕이 있거나 편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편해지고자 하거나 아니면 안전이 더 보장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 없는 그런 상태를 굳이 이렇게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 것이 저 사람을 저 상대를 향해서 내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의 일방적인 내어줌이죠. 이 내어줌을 통해서 바로 사랑의 교통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영생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냥 내 안에 쌓아두고 그냥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흐르고 교통하고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참으로 영생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향유 부음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 간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의 진가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볼 수 없고 왜 비난합니까?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사랑의 논리에 빠져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왜 저래? 오늘 제정신이 아니네? 오늘 좀 감동받았나? 왜 저렇게 지나쳐? 로망스야? 아, 로망스 사랑 아시죠? 지금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게 뭐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의 논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을 이상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그냥 근데 사랑이란 말을 붙여서 이상적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나는 인류를 사랑해 이런 사랑입니다. 난 세계 평화를 사랑해. 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해.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단 하나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하자면 허구의 상태이고 추상의 상태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물론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해서 일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그 차원이 도대체 어떤 차원이냐 이것이죠. 뭔가 교통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 했다 그리고 그냥 우리의 체면 살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랑을 했다고 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사람이냐 그런 사랑이냐 우리가 다 같이 집단적으로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좀 해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 들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교회됨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제 재난이 났다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구제헌금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제헌금 하시겠습니다. 그럼 물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극소수가 합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항상 구제헌금 저는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했는가를 봅니다. 근데 몇 사람이 했는가를 보면 가정수로 따져도 우리 교회 4분의 1도 안 합니다. 그냥 대강 숫자 맞춰서 보내드리는 정도입니다. 근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제가 디스커리지하거나 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현실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내어주고자 하는 그것이 액수에 관계없이 그런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가 아닌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시작이고 과정이거든요. 이 교통의 시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통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교통이 아니죠. 그럼 그건 영생 아닙니다. 영생은 흘러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사랑한다 하면서도 뭐 거지를 봐도 뭐 돕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라든지, 오히려 저거 주면 버릇돼, 뭐 내가 꼭 그 거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고 하곤 하죠. 인류 사랑, 세계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은 사실 말만 하는 사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올무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실제는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평화를 위한다면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면 그게 세계 평화인 줄 안다라는 거죠. 뉴스를 보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세계 평화는 깨져 있고, 그냥 뉴스를 또 안 보고 잠깐 잊고 있으면 내 편안하니까 뭐 세상에 별일 있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인간의 모순이죠.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인류 사랑, 세계 평화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나 나의 노동과 시간과 자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에는 결코 손을 뻗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상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까르마초프카의 형제들이라는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조시마 장로라는 한 훌륭한 이제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인류 사랑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핀포인트를 하고 있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은 공상적 사랑이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공상, 허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은 진짜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그 유혹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뭐 헌금을 얼마를 했다, 또 누구에게 얼마를 도와줬다, 그러면 야,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딴 데다 가면 어떻게 얼마큼 더 쓰고 뭐 이걸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 계산이잖아요. 이건 다 우리에게 늘상 도사리고 있는 이제 경계해야 될 그런 그 사항들이죠. 근데 가룟 유다의 이 말에는 오해와 거짓과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해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오해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오는 거짓은 무엇이었냐면,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오직 자기의 조국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염원하면서 자기의 모든 자원과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써서 무력을 불사하고 투쟁하는 투사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에는 뭐가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우리를 도와야 된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명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이루어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훔쳐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6절 후반부에 그 훔쳐간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쁜 의도에서 훔쳐가는 건 아닙니다. 이 돈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써야 된다, 우리 세력 규합하는데 운영비로 써야 되고, 먹고 또 우리가 또 거처도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기도 사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별로 양심의 가책 없이 그 돈을 돈께에서 꺼내서 갔을 겁니다. 이거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인데. 그런 거죠. 우리가 하여튼 민족이란 이름이 붙으면은 사람이 정말 가혹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함정이죠. 근데 이 사람이 빠진 지금 영적인 함정은 뭐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참 사랑의 교제와 축복에 대한 진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고 허비하는 일이 있나?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보이지? 결코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흐르는 그 아가페 사랑의 그 진정성 있는 교통,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사랑 타령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극히 계산적인 경제 논리만이 지배할 뿐입니다. 이런 이상적 사랑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랑의 진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로맨스 사랑만 사랑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떤 관계에서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종국에 이르겠습니까? 그것은 유다의 경우를 보면 잠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죠. 또 바리새인들과 뭐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사랑의 자리가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지를 않으니까 항상 자기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종교적인 형식이나 또는 율법적인 준수, 엄격함 이런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고, 또 어떤 지도층에서는 삶의 파워, 그리고 권세, 권력, 그것이 지금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결국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진가를, 그 소중함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같은 자는 죽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얼마나 그큰 소중함을 보지 못하니까, 아, 저런 자는 이 세상에 있으면 오히려 안 돼, 우리에게 방해가 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7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말씀과는 사뭇 완전히 다른 상이한 그런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것은 어떤 뭐 딱딱한 가르침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금 정직하고 솔직한 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을 텐데, 나 죽을 때 향유를 쓰면 안 되겠냐,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아,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들로부터도 무조건적이고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구나. 아까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통해서도 보신 것과 같이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때 신혼의 때에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죠.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 하나님께 어떤 뭐 이득이 되고 또 우리는 뭐 그다음에 손해를 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원하셨던 사랑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길이니까요. 그러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앞두시고 이 여인의 헌신을 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시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은 뭔가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나 이거 뭐 이게 필요해요. 나 병낫기를 원해요. 나 지금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부족해요. 배고파요. 다 이런 필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많죠. 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정말 끝지점에 이르기까지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딱못 박히시는 거 보고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편, 처지, 상황, 그것을 보게 되면은, 아, 사람은 성령 받을 때까지 끝까지 방황하는구나, 끝까지 모르는구나, 이거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물론 돕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당신의 그 이 생애와 그리고 당신의 사역의 최고의 목표였던 그 사랑의 교통이 항상 거의 일방적이기만 하다가 이제는 뜻하지 않은 그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그 여인이라는 존재에게서 사랑이 자신에게로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는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헌신은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랑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께 비싼 것을 많이 드려서 기분 좋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내어주는 사랑이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예수와 한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주기도문의 성취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시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통해서 지금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하는 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제 병행 구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천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 기억이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깊이 기억하시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랑의 교통, 주기도문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에 헌신하고 내어주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분들을 정말 너무너무 볼 때마다 기쁘고 정말 사랑하고 많이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것이 잘 아직 부족해서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동일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헌신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와 나 사이에 교통하는 이 사랑의 교통이 없으면 어떤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마지막까지 좀 읽어드리고 싶은 그 어록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결국은 찾지를 못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키에르 케고르라는 그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를 기억하시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이루었던 어떤 일? 내가 어떤 뭐 이런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상대에 대해서 사랑했는가? 자상했는가? 배려했는가? 주려고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마지막 날에 다 기억날 것이다. 그것만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이 내 삶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 다른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뭐 가난해서 힘들었던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요.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뭐 시험에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웠던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랑이 안 될 때는 또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뭐 어떤 관계 속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어려움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싶은 것은 이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오늘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했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점검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위대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첫 번째 자리매김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새겨진 아가페 참사랑의 흔적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맞으면서 마리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지만, 받는 그 수동적인 자세 속에서도 정말 능동적으로 주님을 향한 어떤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고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찬송 198장 1절과 2절 함께 하겠습니다.